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손길이 우리 연약한 육신 위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 보혜사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특별히 축복의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통쾌한 순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무서운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치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이런 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누구에게는 가장 통쾌한 날이 될 것이며, 감격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가장 무서운, 무시무시한,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손톱이 딸토록 그 문을 열어달라고 외쳐도 열리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의 찬양 부름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 속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손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그날, 언젠가 그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구원의 찬송,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만큼 오해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아간 존재들 중에서 예수님만큼 때로는 전혀 다른 오해를 받고 살았던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출생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목수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만큼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오해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3년 공생애 하실 때 두 번 정도 보여주셨습니다. 임금의 그 막강한 권한, 그 특권을 암행 의사에게 맡깁니다.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찾아내라고, 지방 관리들의 부정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라고, 감옥에 가두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부도덕한, 부패한 이 악덕 관리들의 그것이 체포가 되고 드러나는 순간만큼 통쾌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준 권한은 임금의 권한입니다. 권한을 주면서 마패를 하나 줍니다. 암행어사 마패를. 이 암행어사 마패를 품속에 품고 있는 이 암행어사, 시도 때도 없이 나 암행어사야 들고 다닌다면 별 소용없습니다. 의미조차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보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그거 볼품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을 때, 확실한 부정과 부패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래서 그 순간에 암행어사 마패를 보이면서 아멘하사 출두를 외치면서 그 순간에 역전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들통이 나고 모든 게 악이 드러나고 선이 밝혀지고 거짓이 드러나고 참이 밝혀지며 더 나아가서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부패한 관리가 체포당하고 부정한 관리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 짓밟았던 그들이 나오고 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근데 아멘하사가 갖고 있는 겉의 모습은 허름합니다. 겉의 모습은 볼품없습니다. 겉의 모습은 우리와 오히려 더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볼품없이 이 땅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볼품 없다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은 그래서 기죽거나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멘하사 마패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충분히 때가 되면은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양과 염소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두 번 정도는 아주 통쾌할 정도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록 우리와 같이 어쩌면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너 함부로 하지 마. 아무렇게나 대할 뿐이 아니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스스로도 볼품없는 인간처럼 살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직접 죽기 직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원래 변화산이 아니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때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사실 그 순간은 굉장히 황홀한 순간입니다. 엄청난 통쾌한 감격한 감탄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탄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신앙 속에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온 산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옷은 하얗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누구도 그만큼 빨래를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빛으로 비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넌 내 아들이야. 제자들에게도 증인을 세워서 저는 내 아들이라고 저의 말을 들으라. 그 경이로운 순간에 침묵했어야 하고 그 엄청난 감탄의 순간에 엎드려 있어야만 좋았을 텐데 또 베드로는 한마디 합니다. 좋은 말이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백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두 번 이상은 감탄하고 또 감격해야 될 말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대로 불평하고 저기 가면 저기대로 불평하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대로 원망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대로 원망하는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 고백과 감탄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속에 나는 여기 와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축복이라고 여기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과 감탄이 나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곳에 와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런 직장 가지고 이 지경을 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직장 만났다고 감탄하겠습니까? 그럴 턱이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귀한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려가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려가셔야 하고,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산 위에 머물러서는 계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함이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 목적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능력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힘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덧입어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자, 내려가자고. 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하라로 내려왔는데 그 황홀한 광경, 그 감탄하고 때로는 엄청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동네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비가 벌어지고 있고, 논쟁이 벌어져 있고, 다툼이 벌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는 산하라의 동네의 모습과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너희들 왜 이리 떠드니? 왜 이렇게 다투니? 신앙이란 논쟁이 아니라 그랬죠. 시비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시비로 통해서 가려져서 누가 진실하고 누가 비진실하고, 아니 그래서 지식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게 여기고 지식의 만족을 얻는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도 지식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교의 목적도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논리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 가끔은 뭐 예화를 통해서도 하지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설교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증언이고 선포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설교의 목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란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얻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를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너 왜 이리 떠들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었다고. 지금도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혹시나 고칠까 하고 데려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이 본문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귀신의 또 이야기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의 사역이 귀신에 관계되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순간에도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뜬 것과 귀신을 곧 쫓아내는 사건이 마지막 직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은사를 받았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 능력을 받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과격할 정도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운동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은사 받은 능력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는 그것을 너무 과격하게, 과격하다고 해서 정말 기독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예, 기독교의 어떤 지성적인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다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지나가자라고 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이 한 명이 귀신이 들린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놀다가 잡담하다가 다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 모습 앞에서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쫓아와서 엿보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논쟁이, 그런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사건 현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에 복학을 해야 될까 말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교 안 가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가서 막. 근데 군대 제대할 때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쫓아가야 하지만은 가면 혹시라도 제대 날짜가 연기되고 혹시 제대하는 게 지장이 될까 봐 꾹꾹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 꾹꾹 참고 참다가 보니까 무릎이 점점점 부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척뭐 감추고 제대 날짜만 기다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는 복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7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8월 한달 고민하다가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적을 달라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 기도원에서 한달 동안 12월 1월 동안 기도했던 있었던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무릎이 깨끗해졌고 깨끗해지면서 아 신학교를 다시 가라고 그랬는가 보다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는 순간에 교양에서 저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죠. 선배님, 제가 목회하는 한 동네 40대 후반에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가자고. 전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있었죠. 한달 가까이 기도하고 산 위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무릎이 깨끗하게 걷지도 못할 만큼, 무릎을 굽히지 못할 만큼, 앉지도 제대로 못할 만큼 아팠었는데 깨끗해졌으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그 후배와 함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래도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였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왜안 되지? 왜? 그러면서 온갖, 뭐, 내 아는 후배니까 덜 창피당하죠. 뭐, 같은, 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셋째 날에, 너 힘으로 하니? 너 재주로 하니? 너 능력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런 마음으로 셋째 날에 진짜 목숨을 걸듯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여자 집사님의 몸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며칠을 잤는지 기억은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잠을 자다가 하도 잠을 자니까 그 가족들이 흔들어서 깨워서 밥을 주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윌크레스트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에서는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저쪽 끝에 빌딩에서는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기다리는 그 시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시간에 그 지금 그 한영림 목사님이라고 뭐 아주 미국 와서 공부한 분이에요. 프린스턴에서 그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이 한 명이 지금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다고.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지금도 휴스턴에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내가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당신이,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때는 알아서 하라고. 저 마음에는 혹시라도 나못 고치면 난 창피당하는데 예배 직전에 이거 뭐 잘못하면 나도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다시 쫓아왔어요. 그 너무도 아마 숨이 넘어갈 듯이. 근데 할수 없이 같이 갔죠. 같이 쫓아가서 가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40년 전에 최초로 나왔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겠네. 가서 거기 있는,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님이었고,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에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청년에 가까운 키가 워낙 컸으니까 벌떡 일어났으면 된다. 물론 시제 종류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치매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가고 꽈리를 트는 게 무서운 병 치매 아닙니까? 귀신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들락날락합니다. 기분 나쁘면 들어오고 그걸 이용하고 기분 나쁘면 들어와서 그걸 아주 악용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많이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그 해방, 그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조종하고 그리고 깨트린 채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는 사역을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속에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 속에 비집고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한 마음 속에 슬그머리 들어오고 그리고 때로는 교만 속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귀신 들렸느냐고 말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가룟유다처럼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봐! 당신의 제자들은 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고쳐보세요. 내 아들은 지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져서 움직이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렇게 억압당하고 조종당하고 그 비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창조작품이었던 인간이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살아가는데 별별 병명이 있겠죠.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공포증이니 그러나 때로는 귀신이 억압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시비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그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은 이 악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 같으냐?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만큼 보여줬으면, 그만큼 설교했으면, 그만큼 증언했으면, 그만큼 감탄했으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수십만 명이 성경책을 들고 주일이면은 안식일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지만은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중에 이 아버지가 툭 튀어나와서 당신 고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빈정대듯이 한번 말을 툭 내뱉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 뭐라고 그랬어? 할 수 있거든? 이 말 했어? 정말 너 이 말 다시 한번 해볼래? 할 수 있거든?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반드시 제한적인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교만입니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장담입니다. 아니 괜히 허풍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간의 과학이 문명이 별별 발레탑을 쌓아가고 있고 별별 계산한 과학 생명과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청춘을 회복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합니다.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인간인 줄 알아? 내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저 제자들과 똑같은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제한적인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 것 같아? 나 하나님이야! 신이란 말이야. 할 수 있거든.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여, 믿죠? 이 사람이 금방 대답합니다. 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건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고백합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겸손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믿음이란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을 거 안 믿었습니다.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하고 순종 안 할 거 하기 싫은 거 안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았고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었어요. 돈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가 그 돈이 더 믿음이 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생각이 나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그때도 특별 새벽기도의 순간에 저 테네시 주에서 그리고 조지아주를 거쳐서 알라바마주까지 갔다가 다시 텍사스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던 백인 남편을 둔 한국 한 50대 집사님, 아주머니.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 무로무로 우연찮게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저 방에 들어오셨죠, 두 분이.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귀신 들렸다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쫓아와서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쫓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녀서 이 교회 가라고 저 교회 가보라고 이렇게 결국 여기까지 왔었던 분. 그때 그 순간에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루지아나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갔던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그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거의 같은 날은 아니지만 겹쳐지면서 와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에 같이 그 루지아나에 있었던 그분하고 같이 찬송도 불렀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을 왜 안 부르냐고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 목사라면서 그것도 몰라 내가 이런 찬송 좋아할 것 같아? 그 귀신이 그 여자분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억압하는 더러운 귀신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다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닌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연약성을 지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닌 예수님에게는 구별될 것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 따위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이 아이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며 이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쫓아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순간에 귀신은 발작하면서 그리고 귀신은 그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18절 19절 볼까요? 시간 지났지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그 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내게로 데려오라고. 엉뚱한 곳 잘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지푸라기라고 잡으면 망하는 법이고 빠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누구나 내미는 손 잡으면 큰일 나죠. 독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28절 29절 봐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나간 다음에 죽은 것 같은 아이, 아니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다고. 예수 믿는 거 1차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 나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죠. 나 죽어야 돼. 나가 죽어야 돼. 나도 알아. 근데 못 죽죠. 때로는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벌떡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들, 고집들, 교만들, 고집, 그 아집의 근성들. 때로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죽어야 합니다. 죽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예수님.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손길, 그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일으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쫓아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기도했죠. 잡담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떠들다가,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싸우다가, 싸우다가 다시 기도했죠.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더더구나 귀신이 뻘이 아는데 흉내낸다고 아무나 쫓아냅니까? 모양만 낸다고, 이름만 입술로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모든 여정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아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내 가진 것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죽을 것으로 죽고 죽지 않을 것으로 살고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나도 기도했다고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뭐죠? 그런 식의 기도 말고, 과격한 표현은 그딴 기도 말고, 모양만 내고 체면만 차리고 흉내만 내는 그런 식의 기도가 어째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귀신이 모를 줄 아느냐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절박함과 간절함과 아니 기도해서 내 능력을 얻고 내 공로를 쌓고 기도하면서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세상은 요가를 말합니다. 선을 말합니다. 인도에서도, 불교, 중국에서도, 때로는 뭐 라스베가스 근처 아니면 그랜드 캐년 가면은 온 우주의 길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수양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나 자신을 끌어내고 100% 또는 200% 혹은 온 우주의 길을 받아가지고 영웅처럼 뭐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선을 쌓고 요가를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예수의 생명, 그를 힘입어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따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한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도 없이 얻어진 물질 있어요? 위험하죠. 오히려 화를 자초하죠. 기도 없는 건강 있어요? 그거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성공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불안합니다. 기도 안에서 얻어진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의 자리이며 축복의 시간이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아침에도 고난주간 목요일의 아침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